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미 상원에 출석해 비공개로 이란 핵협상에 관해 설명합니다. 케리 장관은 그동안 이란에 대한 의회의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해 이란과의 최종 핵합의 때까지 참아줄 것을 당부해왔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젯밤 하원 의원들과 만난 뒤에도 기자들에게 이란과 어려운 과제를 끝낼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 최종 합의 시한까지 2개월 반의 여유를 줄 것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달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이 체결한 잠정 핵합의에 대해 60일간 검토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여부를 표결에 붙이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이란과 서방 6개국의 협상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가 오늘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회담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추가 군사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바디 총리는 어제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라크가 미국의 지원으로 힘을 얻었지만 ISIL에 빼앗긴 지역을 더 많이 탈환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또 테러가 이라크뿐 아니라 중동 지역과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테러를 제압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ISIL이 자금 확보를 위해 석유와 골동품 밀매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예멘 사태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요르단과 걸프지역 아랍국가들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후티 반군 지도자들에게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리고 수도 사나 등지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반군 지도자 압둘말릭 알 후티와 그를 지원하고 있는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보리 표결에서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러시아는 후티 반군뿐 아니라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 등 모든 갈등 당사자들에 대해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고등교육부 건물이 오늘 이슬람반군 알샤바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1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소말리아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도 모가디슈의 교육부 청사에서 총성에 이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무장괴한들이 교육부 직원 몇 명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소말리아 관리들은 BOA에 정부군과 아프리카연합군이 현장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져 정부군 병사 6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지난 24시간 벌어진 교전으로 병사 6명이 전사하고 1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어제 동부전선에서 소화기들을 철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앞서 휴전협정에 따른 중화기 철수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외교장관들이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국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칠러반군 사이에 포로 맞교환과 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하루 앞두고 국제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 표현의 자유금지, 우상숭배 등을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국제형사재판소가 행동에 나서도록 유엔 안보리가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여부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당국 간 이견은 없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The U.S. government assessment has not changed, and therefore there are no such discrepancies.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여 만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의 리수영 외무상이 인도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놓고 미국과 한국 간의 이견은 없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관련 실험을 본 적은 없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여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는 달라진 게 없으며 따라서 미한 당국 간 이견도 없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The U.S. government assessment has not changed, and therefore there are no such discrepancies.
헨리에타 레빈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를 시사한 윌리엄 고튼이 미군 북부사령관의 발언을 일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고튼이 사령관은 지난 7일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에 장착해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상당한 소형화 기술 수준에 이르렀지만 완성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레빈 대변인은 고트니 사령관의 지적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실험하거나 증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s Admiral Gortney noted, we have not seen North Korea test or demonstrate the ability to miniaturize a nuclear weapon.
하지만 오판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고려할 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군사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신중한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빈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여부와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만 북한이 실제로 소형화에 성공한 것을 확신하지는 못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레빈 대변인은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이해와 억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밀접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세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결과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실시했고 핵실험 1차 핵실험이 지난 지 한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북한이 현재 플루토늄을 상당량 확보하고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 계획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은 플루토늄 방식으로, 3차 핵실험에선 우라늄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014 국방 백서를 통해서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에서 1년간 고농축 우라늄 40kg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2년에 원자폭탄 3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은 특히 여러 곳에 공장을 지을 수 있고 전기도 안 되는 데다 생산도 쉬워 매우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원자폭탄 만들 때 플루토늄은 기폭장치 폭탄 만들기 굉장히 힘든데 우라늄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라늄을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핵무기 만드는 걸 갖다 막을 방법이 참 적어요.
이 연구위원은 북한 핵 개발의 다음 단계는 고농축 우라늄에 기반한 대량 생산 체제 구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은 2,600만 톤에 이를 정도로 풍부하고 순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북핵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 미한 연합 방위 태세 안에서 맞춤형 억제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에 대한 논란은 윌리엄 고튼이 미군 북부 사령관의 지난 7일 발언으로 불거졌습니다.
Our assessment i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it on a nuclear weapon on a KN-8 and shoot it at the homeland.
북한이 핵무기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서 미국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건데 이는 곧 북한이 소형화 기술을 이미 갖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바로 다음 날 고트니 사령관의 발언을 근거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상당한 기술 수준에 이르렀지만 완성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놓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또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임스 썸은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 능력에 대한 고트니 사령관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I agree with what their assessments are. There's no doubt it's in my mind.
북한의 강력한 핵 개발 의도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진단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지난 2013년 8월 만나 북한이 곧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면서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어 일부 전문가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기밀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노 연구원은 비밀 해제된 정보에 따르면 이미 북한이 중단거리인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로렌스 코브 미국 진보센터 외교정책 선임연구원은 고트니 사령관의 북핵 소형화 발언을 과장으로 일축했습니다.
He has always kind of done worst case. Best I can say.
코브 연구원은 현재 미 국방부가 최악의 상황에 너무 큰 무게를 두고 있다며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가 임박하자 선제 타격을 주장하는 칼럼을 발표했던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입김이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관측이 매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소형화 기술을 갖췄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관련 실험을 보기 전까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suspect that North Korea can put a nuclear warhead on a ballistic missile. But I can't be sure.
베넷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 1964년 첫 핵실험을 한 뒤 2년 만에 4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또 북한이 소형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며 이미 3년이나 5년 전 소형화 기술을 갖췄을 것이라는 게 유력한 핵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앤드류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각 정부나 기관 간의 분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건 흔한 일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로 대중의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길 꺼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마이클 마자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준비태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당국이 북한 핵탄두 소형화 진전에 동의한다는 사실이 양측 발언의 차이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고트니 사령관의 이번 발언과 한국 국방부의 반응을 미국과 한국 간의 엇박자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이클 오헨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양측 입장에서 어감 차이 외에 근본적이고 사실적인 분석 결과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But I've seen indicated a difference of nuance, not a difference of fundamental factual or analytical.
오헨룬 연구원은 그동안 북한 위협에 대한 미 정보기관의 증언 등을 보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쪽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거나 숨기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 미국이 다소 비관적 해석을 내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용화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차는 자연스럽게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 역량에 대한 이견으로 이어집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커티스 스케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 미 하원 청문회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을 실전 배치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I firmly think that the North Koreans have the potential of doing that. I think they could want to do something like that because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이 예상을 깨고 대포동 미사일을 지구 궤도에 올렸듯 어느 시점에 가서 KN-08의 실험 역시 감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브루스 백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현재까지는 북한이 매우 위험한 미사일인 KN-08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 이상 알려진 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Information we have right now shows that a very dangerous missile is under development.
미 국방정보국 선임 정보분석관을 지낸 백톨 교수는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늘 운용 가능하고 실험 과정을 거친 무기만을 확산시켰다며 2005년 이란에 18기를 수출한 무수단 미사일 정도만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북한 안팎 어디에서도 KN-08 실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란 등의 확산된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 분석가이자 군사 전문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핵탄두뿐만 아니라 대기권 재진입 실험도 거치지 않은 KN-08 미사일을 지금 당장 운용 가능한 무기 체계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idea that the Mosaddegh and the KN-08 are operational missiles.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사일의 실제 가용 여부뿐 아니라 당사국의 인식 또한 위협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라며 북한이 KN-08을 운용할 수 있는 무기로 간주하는 한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제재 해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화에 나와 5.24 문제를 논의하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일본은 방위활동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과거사 갈등을 겪고 있는 두 나라가 외교와 국방라인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안보정책협의회를 연 것은 5년여 만의 일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 당국자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일본 측이 안보 법제 정비나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하면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이 방위 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유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각의 결정을 한 뒤 한국 내에선 일본의 안보 법제 정비와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측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논의의 동향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일본 측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일본의 안보 법제 정비와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이 자리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능한 이른 시기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재반 여건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에선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그리고 일본 측에선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왔습니다. 또 박철균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 차장과 스즈키 아스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각각 차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지난 1997년 양국 외무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이듬해인 1998년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과거사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2009년 12월 제9차 회의를 끝으로 그동안 중단됐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핵 경제 병진 정책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임을 깨닫고 한가리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 경험을 본받아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제7차 세계 물포럼 참석차 방한한 야노시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있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헝가리가 옛 동유럽 공산권 국가 가운데 체제 전환에 성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의 통일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북한 외무상으로는 양국 간 국교 수립 42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인도에 인도주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정부의 초청으로 12일부터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13일 뉴델리에서 수슈마 스와리지 인도 외교장관을 만나 인도주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수용 외무상이 그동안 인도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스와리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인도는 앞서 지난 2011년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지원 사업에 미화 1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5차의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은 당시 인도가 지원한 자금으로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등 8개 도 107개 군에서 긴급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양국 외교장관 회의가 진솔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상호 관심사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와라지 장관은 인도의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리 외무상에게 전달했습니다. 북한 외무상이 인도를 방문한 것은 북한과 인도가 외교관계를 맺은 지난 1973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1992년 샨카르 샤르마 당시 인도 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고 김영일 외무성 부상이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인도를 방문했지만 북한 외무상이 인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은 내일 김일성 주석의 103번째 생일인 태양절을 맞습니다. 3대 세습에 충성을 강조하는 북한이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함께 찍은 사진은 한 장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주요 매체는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나 노동당과 인민군 창건일 등 주요 기념일이면 을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면에 걸쳐 실어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103회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다정하게 함께 촬영한 사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김주석의 사진을 한면에 걸쳐 공개했지만 김일성과 김정은, 조선이 함께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외모와 머리 모양, 옷차림은 물론 주민들과 어울리는 모습 같은 통치 모양새까지 김주석을 따라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두 사람이 함께한 순간은 기록되지 않은 이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런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자신의 권력 승계와 통치의 정통성을 가져오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 그 김일성 주석과 같이 찍었던 사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입지 강화에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지난 2012년 김 제1위원장의 생모 고영희를 우상화하는 차원에서 고위 간부용으로 제작한 기록 영화에도 김주석과 고영희가 만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록 영화는 1980년대에서 90년대를 중심으로 촬영된 것으로 고영희가 단 한 차례라도 시아버지인 김주석을 만났더라면 당연히 그 영상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김 제1위원장도 할아버지인 김주석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함께 찍은 사진이 없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고영미와 자녀들을 다 숨겼죠. 그 김정일이 숨긴 거죠. 첫 번째 아들인 김정남은 데려가서 인사를 시켰고 김경희랑 같이 그다음에 이제 김영숙이 결혼시킨 다음에는 가서 인사할 염두도 못 냈고 그래서 고영희도 탁 은둔하다가 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죽자마자 고영희가 군부대에 쏘돌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김 주석이 생전에 김 국방위원장의 다른 부인들이나 혼의 자녀에 대해 알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을 직접 만난 사실을 입증하는 물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몇몇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이 김주석 생존 당시에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적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주석에게 그다지 의미 있는 인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 평양의 아파트가 점차 고급화, 대형화되면서 단순히 주거 목적을 넘어 투자를 위해서 주택을 매입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중국 단둥에 머물면서 북한의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돌아온 경상대 정은희 교수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중국 단둥에 머물면서 북한의 주택시장 동향을 검토를 하셨는데 먼저 이 북한의 주택시장에서 근래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띈 변화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홍콩 자본이 이제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부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북한에도 이제 고급화된 아파트가 등장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2014년 7월만 해도 10만 달러가 북한에서 가장 최고급 아파트였는데 이번 2015년 2월 조사에서는 20만 달러짜리 아파트가 새롭게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의 무역회사가 북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현상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무역회사들이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왜 그런지요?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요?
예, 최근에는 이제 북한의 이제 자원들도 이제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 무역회사가 이제 새로운 이제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주택시장은 잠재적인 수요는 많지만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는 공급 독점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집을 짓기만 하면 파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런 이제 주택 시장과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이제 클리어할 수 있는 권력을 끼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국토부터 시작을 해서 입사증 문제까지 이제 모든 이제 법적 제도적인 것을 이제 클리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권력을 끼고 있지 않은 이제 사람이 이제 섣불리 북한의 주택 시장에 진출을 했다가는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이제 말도 있습니다.
네.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는 현재 평양에 10만 달러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평양 아파트의 고급화 추세가 왜 생기는 건가요?
아, 주택은 이제 먹는 거나 입는 거 같은 이제 같은 소비재에 속하지만 소모재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주택은 하나의 내구 소비재로서 한번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유통되는 화폐량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2014년 이제 7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북한의 일반 이제 주택 가정들이 주택을 한번 이제 거래할 때마다 소비되는 그 돈의 화폐 양을 이제 쌀로 계산했을 때 톤 단위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톤을 이제 북한의 한 가구가 4인 가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뭐 6, 7년 혹은 10년, 20년 분의 소비량에 쌀 소비량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자, 바꿔 말한다면 이렇게 주택이 쌀의 계산 단위로는 톤을 사용한다는 말은 그만큼 북한에도 집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여건만 되면 사고 팔 수는 있는 건가요?
이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90년대에 북한에서 이제 주택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새로 이제 이사 왔을 때 새로 입사증을 발급받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입사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많은 이제 분쟁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입사증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주택 거관, 이른바 우리로 말하자면 부동산 중개인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뭐 주택 거래 가격의 10%만을 낸다면 중개 수수료로 낸다면 이런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단지 최근에 나타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집이 어떤 그 빚의 담보로 잡혀 있느냐 안 잡혀 있느냐 그게 바로 큰 문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네, 아파트 고급화 현상 이 평양 이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뭐 화교가 많이 사는 신우주라든지. 또 이제 북한 최대 동해시장인 평성이나 청진 등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북한 주택이 고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런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부산과 같은 작은 소도시에서도 고급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북한에서 현재 지역 간의 격차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주택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주택 시장 활성화가 바로 이 북중 경제 협력 관계로는 그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셨습니까?
뭐 첫째는 이제 무역 관계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건자재, 이제 건축 자재에 뭐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상당히 이제 한 뭐 5년, 6년 이미 수입이 된지가 오래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중국인들이 이제 북한의 부동산 시장에 이제 참가를 하고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주택은 아직은 이제 외국인에게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네.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 북한에 투자를 하면 이제 임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평양 등지에서 뭐 북한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아무래도 땅을 장기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장기 계약을 이제 하면은 이제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북한도 중국처럼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 개방을 시작할 것이다.
아.
개방을 하면은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혹은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을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수익성을 높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생산 활동에서 통해서 이제 그 수익성 올리고 미래에는 그 땅을 통해서 뭔가 이제 수익 사업을 하려는 이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정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대 정은희 교수로부터 중국 단둥 현지에서 본 북한의 주택시장 동향과 변화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타이완의 창립 회원국 가입이 무산됐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총리는 ISIL 격퇴를 위해서 미국에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요청했고요. 미국이 러시아에 대이란 미사일 수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타이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창립 회원국 가입 무산된 소식부터 살펴보죠. 지난주에 타이완이 중국에 가입 신청을 했다는 소식은 전해드렸는데 중국이 거부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국 국무원의 타이완 사무판공실 마샤오광 대변인은요, 타이완이 창립회원국 지위를 얻지 못했다는 홍콩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는데요. 마 대변인은 하지만 타이완이 앞으로 일반 회원국으로 가입할 가능성은 열어놓았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중국이 올해 말에 정식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모두 40여 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했거나 가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일반 회원국이 아니라 창립회원국이 된다면 은행 설립 초기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다른 회원국이 가입할 때도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뭔지도 잠시 소개를 해 주시죠.
중국이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대안으로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아시안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줄여서 AIIB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앞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의 성장에 필요한 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한국과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뭐 대부분 가입을 했고요. 또 유럽에서도 영국을 시작으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나라들이 이미 가입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기존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개발은행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새로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사실 앞서서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요. 타이완처럼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을 신청했지만 중국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중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북한의 금융과 경제 체제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이 거부 이유였습니다. 한편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은요, 북한이 회원국으로는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수혜국으로서 혜택을 받는 가능성을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타이완의 가입을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중국 국무원이 구체적인 거부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마샤오광 대변인은요, 앞으로 다른 관련국들로부터 타이완의 가입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들을 것이라면서 타이완이 적절한 명칭으로 일반 회원국으로 가입하는데 여전히 중국은 열린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타이완의 명칭도 문제가 됐다는 건가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이 타이완의 명칭은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중국이 이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타이완이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대상이고 또 그 과정에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공식 입장이죠. 그런데 타이완이 자국을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은 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입니다. 하지만 이 올림픽 등에서는 중국을 고려해서 Chinese Taipei, 중화 타이페이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타이완 마잉주 총통은 이번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할 때도 이 차이니즈 타이페이란 명칭을 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명칭에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앞서 이제 다른 이 기존의 금융기구인 아시아 개발은행에서는 타이완의 명칭이 중국의 압력 때문에 차이니즈 타이페이에서 타이페이 쉼표 차이나로 바뀌었는데요. 이 타이페이 쉼표 차이나는 이 중국의 일부인 타이페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타이완은 중국의 가입 여부에 어떤 반응인가요? 가입 거부에 대해서 어떤
네,
반응?
네, 이 찰스 첸 타이완 총통실 대변인은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이 타이완의 이익이 되지만 타이완의 존엄이 위협받는다면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또 차이니즈 타이페이라는 기존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일반 회원국으로 가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한편 타이완의 야당인 민주진보당은 타이완 정부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진행된 결과라고 비판했는데요. 타이완이 가입을 신청했다가 중국으로부터 거부된 건 실망스러운 일이자 국가적 망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시아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밝혔었는데요. 필리핀 대통령도 국제사회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군요.
네,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움직임을 말하는 건가요?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국 경비선의 순찰을 늘리고 또 원유 시추 작업을 강행하면서 주변국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영유권 분쟁 해역의 암초에 준설 작업을 해서 인공섬을 만들고요. 여기에 군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 베트남과 필리핀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플래틀리 군도의 피어리크로스 암초에 군사시설로 쓸 수 있는 항만과 활주로, 유류저장고를 갖춘 인공섬을 건설한 것이 항공사진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또 여기서 좀 떨어진 미스치프 암초에서도 인공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준설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주변국들은요, 자국 영해에 중국이 불법적으로 인공시설물 건설을 강행한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이 아키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나 보죠?
네, 아키노 대통령은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점점 더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다른 주변국 선방의 항해나 어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중국의 이런 행동에 대해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위협을 느낀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도 언급을 했나요?
네, 이 아키노 대통령은요,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의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통제가 불가능한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면 의도하지 않는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 중국이 자국 해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스플래틀리 군도에 활주로 두 개를 건설했다면서 활주로를 가동할 수 있게 되면 중국군의 작전 반경에 필리핀 전역이 포함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남중국해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막대한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매년 이 5조 달러 규모의 해상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중국은 1940년대부터 자국지도에 표기된 이 경계선을 배경으로 해서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이 이 자국 영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타이완 등도요, 각각 자국 주변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중국은 주변국들의 우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이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인공섬 건설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주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를 경영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란 건 이 남중국해가 자국 영해라는 이제 중국의 입장에 근거하는 것이죠.
네.
화 대변인은 또 인공시설물의 목적에 대해서 국방과 민간용 목적이 모두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방용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민간용으로는 중국 본토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서 조업 중인 선박들이 태풍 등 비상사태에 대비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실 인공섬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요.
네.
지난주 자메이카에서 열린 강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요. 중국이 국제적인 기준과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규모와 힘만으로 남중국해의 다른 작은 나라들을 종속적인 위치로 몰아넣는데 우려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 등에서 남중국해 갈등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세안 회의에 이제 미국과 중국도 참여했고 아세안 국가들은 이 문제를 다자틀에서 논의하고 이 관련국 간의 행동 규범을 만들어서 갈등을 줄이자 이런 데 이제 일치된 입장이었죠. 미국도 이런 입장을 당시에 지지했고요. 하지만 중국은 거부했는데 영유권 문제는 해당 국가의 양자 현안이라면서 다자틀에서의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라크 총리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미국에 더 많은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를 했군요.
네, 이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가 미국 방문에 나섰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디 총리가 바그다드에서 출발하기에 앞서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이라크에서 ISIL에 대응한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라크가 그러면 어떤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이라크는 무인기를 포함해서요, 상당한 규모의 무기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아바디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라크군이 지상에서 테러 집단과 맞서고 있고 이들은 이라크뿐만 아니라 지역과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위협에 이라크 정부군이 이제 지상에서 맞서고 있다는 것이죠.
네.
또 이들 테러 집단이 원유와 골동품 등을 밀매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테러 공격과 불법 활동을 끝내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미 국방부는 아직 이라크로부터 구체적인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의 요청과 미국의 가능한 지원에는 차이가 있을 거란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바디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참고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해서 1,800회 이상의 공습을 단행했고요.
네.
또 미국은 이라크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3,000명의 병력을 군사고문관 자격으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ISIL이 이라크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군요.
네, 미 국방부가 이라크 내에서 ISIL이 점령한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이제 새로 공개를 했는데요. 내용이 네. 좀 바뀌었습니다.
아, 네.
지난해 ISIL이 이슬람 국가를 선포할 당시보다 ISIL이 점령한 지역이 이제 4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면적으로는 15,000평방킬로미터 정도 줄어든 것인데요. 미국 국방부는 연합군 공습과 이라크군의 지상 작전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티그리트와 신자라 산악지대, 또 모술댐 등은 이라크군이 ISIL로부터 탈환한 주요 지역들로 표시가 됐습니다.
중동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어제 러시아가 이란에 대한 S-300 방공미사일 수출 금지를 해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미국이 우려를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어제 푸틴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미사일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의 머리 하프 대변인은요. 러시아의 이란에 대한 S-300 미사일 수출이 유엔 안보리의 관련 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프 대변인은 이란에 대한 미사일 수출이 지역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란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6개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미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백악관 대변인도 그동안 S-300 미사일에 대이란 수출에 반대해온 것이 미국 정부의 계속된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는 어떤 입장인가요?
라브로프 외무장관은요, 오히려 이란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는 이란 핵합의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협상 진전에 따라서 이란에 대해 독자적으로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했다는 건데요. 라브로프 장관은 또 S-300은 전적으로 방어 목적의 미사일이라면서 지역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요, 이란이 지대공 방공미사일을 도입함으로써 이란의 핵 위협 등에 대한 자국의 작전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위협해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S-300이 어떤 미사일인지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상에서 적의 미사일과 전투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방공미사일 시스템입니다.
네.
소련 시절인 1970년대 후반에 이제 처음에 도입됐고 그동안 계속 이제 뭐 레이더 성능 등을 개량해 가면서 이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사실 지난 2007년에 이미 이란에 5기의 S-300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이 서방의 반발 등으로 미뤄오다가 지난 2010년에 유엔에서 대이란 무기금수 결의안을 채택하자 수출 금지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러시아가 무기 관련된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국제재판소에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죠. 그리고 40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에 러시아가 S-300 미사일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해제하면서 이제 갈등이 풀리게 됐고요. 한편 이란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 관영 매체와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S-300 미사일의 인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By all the powers vested in me, I claim this island and name it San Salvador.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초대 대통령으로 왜 조지 워싱턴을 뽑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God bless George Washingt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이 붕괴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부터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까지 미국 역사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다양한 미국 역사의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매주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북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고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는 10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이 조금 끼고 아침 최저기온 6도, 낮 최고 23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6도. 강계 구름 조금 끼고 최저 6도, 최고 23도. 해주 구름 조금 끼고 최저 5도, 최고 17도. 개성은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구름이 점차 적어지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19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21도. 장지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고 최저 0도, 최고 15도입니다. 해산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20도입니다. 원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약간 구름 끼고 최저 7도, 최고 23도입니다. 선봉은 구름 많고 최저 0도, 최고 10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약간 구름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군 당국은 최근 무장조직 탈레반과의 전투에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의회 안보위원회에 출석해 아프간 북동부 파키스탄 국경 지역의 전투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바다키샨주의 정부군 초소 일부가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 20여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 공격에는 탈레반 요원 250여 명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통상 봄철 해빙기가 되면 탈레반의 공격 횟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유엔은 올 들어 3개월간 아프가니스탄의 사상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 증가했으며 지난달에만 136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38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고등교육부 건물이 오늘 이슬람반군 알샤바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1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소말리아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도 모가디슈의 교육부 청사에서 총성에 이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무장괴한들이 교육부 직원 몇 명을 인질로 붙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소말리아 관리들은 VOA에 정부군과 아프리카 연합군이 현장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져 정부군 병사 6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지난 24시간 벌어진 교전으로 병사 6명이 전사하고 1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어제 동부전선에서 소화기들을 철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앞서 휴전협정에 따른 중화기 철수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외교장관들이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가 오늘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회담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추가 군사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바디 총리는 어제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라크가 미국의 지원으로 힘을 얻었지만 ISIL에 빼앗긴 지역을 더 많이 탈환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또 테러가 이라크뿐 아니라 중동 지역과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테러를 제압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ISIL이 자금 확보를 위해 석유와 골동품 밀매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라크 내 ISIL 은거지와 시설 등에 1,800여 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예멘 사태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요르단과 걸프지역 아랍국가들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후티 반군 지도자들에게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리고 수도 사나 등지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반군 지도자 압둘 말릭 알 후티와 그를 지원하고 있는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보리 표결에서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국제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 표현의 자유금지, 우상숭배 등을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국제형사재판소가 행동에 나서도록 유엔 안보리가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